창세기 13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나는 이어서 아브라함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그 신약의 첫 장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맨 처음에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그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어느 인물보다도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와 같는 복음과 구원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은 몹시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므로써 그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 하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1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가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롯과 헤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 본문 바로 앞에는 그가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에 내려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 앞뒤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시 머물렀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에 거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그의 첫 번째 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 남방으로 이주하다가 결국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 내려와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했다가 바로에게 뺏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찾고 올라온 사건, 그리고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있고, 14장에 가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연합군과 동맹군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소돔고모라 성에 살던 롯이 잡혀가고 그를 꺼내오는 사건까지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신앙의 타락이라고 보느냐? 아니라고 보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시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런 법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손을 들라 그럴 때 들지 않으면 옆 사람이 1,000원씩 받아가지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도 분명히 확실히 해놓고 출발을 합시다. 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건 우리한테 몹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럴 때 그가 이미 믿음을 갖고 있어서 네 하고 떠난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떠난 사람이라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서 출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것이 절망감밖에 없습니다. 결론에 도달할 때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으로 본토 친척집을 떠났고 또 말년에 얻은 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떳떳이 바칠 수 있었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약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출발 지점부터 믿음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출발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렇게 출발시켰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애굽에 내려갔던 이 사건을 만일 우리가 전제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은 타락이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뻔해집니다. 보라, 그가 하나님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자 그가 거기서 어떤 수치를 당했는가. 이렇게 공식은 쉽게 풀려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믿음의 타락이 아니라 다른 얘기라면 거기서 아내를 뺏겼던 사건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출발 상태 자체로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라인에서부터 이 본문을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밀어서 가나안까지 들어 앉혀 놓으신 시점에서 기근을 보내요. 그를 그럼 애굽에 몰아내시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본문을 추적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와 겹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관한 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출발을 해서 이 시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그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어 쫓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 놓고 당한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굽에 내려갈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꾸짖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꾸짖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시는 맨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됩니다. 17장은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일대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에서 최초이자 마지막 꾸중을 듣는 장면입니다. 이 꾸중은 무엇을 근거로 나오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18장 15절 얘기를 근거로 나옵니다. 18장이라 16장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그리고 17장은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99세 때라는 나이로부터 출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타나시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엇을 꾸짖는 것 같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기 이전에 아니 갈대아우리에서 꺼내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 사건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된다. 15장에 그 약속이 나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하갈을 통하여 얻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꾸중을 17장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얻은 나이가 86세. 이걸 꾸짖으러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십니다. 즉 13년간을 침묵해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집을 떠나 이 가나안에 올 때 유일하게 그의 위안이요 힘이요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13년간을 침묵해버리시고 나타나지 않으시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꾸준히라는 증거를 17장에서 너무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걸 꾸짖으시는 겁니다. 너 왜 나를 아직도 못 믿느냐? 여기서 믿음이 우리가 의미하는 것처럼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어오는 12장 마지막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꾸짖음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이해를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해볼 만한 길이 있습니다. 즉, 12장 마지막 부분에 애굽을 갔다 온 것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이 변하는가를 봅시다.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변합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롯과 헤어지는 것이고 하나는 가나안 전쟁 속에 그가 감히 뛰어드는 놀라운 담대함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롯과 헤어졌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가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날 때도 혼자 나오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나오면서 조카까지 끌고 나와야 되었던 상황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때는 자기 목숨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때이기 때문에 여권 하나 들고 어디를 가도 되는 때가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할 만큼 살벌한 시대입니다. 물건이 많고 쓸만한 사람이 많으면 언제 누가 어떻게 쳐엎고 사람은 노예로, 재물은 자기 약탈품으로 뺏어갈지 모르는 때입니다. 자기네와 혈연관계가 없고 안면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가 그 출발부터 아버지의 손에 끌려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롯과 헤어진다는 사건은 심상치 않은 사건입니다. 그뿐입니까? 14장에 나타난 사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당시에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벨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스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아홉 왕이 싸웁니다. 한쪽은 네 왕이 연합을 했고 한쪽은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싸웁니다. 이런 셈입니다. 소련과 중공과 북한과 일본이 편을 먹고 한쪽은 미국과 이스라엘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편을 먹었습니다. 전쟁을 이북에서 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잡혀갔냐면 우리의 친척이 잡혀간 겁니다. 제가 제 친척을 뺏겨서 교회 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로포프가 이북에 있는 제 형님을 잡아갔습니다. 가서 저 없애러 갑시다. 여러분 중에서 믿음이 좋은 318명이 저를 따라 나와서 한 손에 포크 들고 한 손에 나이프 들고 양식을 시식하러 올라간 셈이 된 거나 똑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기 목숨 하나 버티고 있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여기서 누구한테 감히 감정을 상하게 합니까? 어느 백작, 어느 공작의 의지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홉나라 왕이 얽힌 세계적인 대전 속에 자기 조카 잡혀갔다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집에서 길리온 하인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왜 집에서 하인들을 기르고 무슨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늘 연습시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318명을 데리고 길림까지, 봉천까지 빼앗긴 조카를 빼들어 쳐들어갑니다. 상상을 절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의문을 갖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는 편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죠, 뭐, 아브라함. 뭘 따져요? 신앙심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한테 이미 꽉 차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감히 비판적인 눈을 갖고 쳐다보다니, 구약시대 같으면 눈동자에 문둥병이 바랬을 텐데, 은혜시대가 돼서 안 그렇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비판적인 눈으로 봐도 안경도 안 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어디서 아브라함이 그 배짱이 생겼느냐? 애굽에서입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그 배짱이 생기느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신앙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그는 이미 신앙을 논할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다. 밤중에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 갔다가는 터질 것 같아서 꿈에 본 그 환상이 너무 생생해서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여기까지 떠밀려오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하란에서 또 나타나시고 이게 대제물이다 여기 또 나타나십니다. 이제는 죽으나가나 이분이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근 속에서라도 나를 먹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수준까지 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물 있는 곳, 자기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곳, 자기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양식을 따라 애굽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있는 데에서 시비를 걸지도 않으십니다. 가면서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가 걱정입니다. 너무 예뻐서 이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동생이면 오빠에게 후하게 해줄 건 사실이죠. 그러나 남편이면 남편에게 후하게 해주고 아내를 뺏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구하게 이 사건을 짜고 내려갑니다. 동생이라고 하죠. 가서 정말 뺏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어디가 내려갔더니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치셨다. 그래서 그가 회개했다. 회개한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누가 회개를 합니까? 바로가 회개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회개를 합니까? 밤에 조지 포맨에게 의도맞은 킹 로만 같이 됐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본트 역사상 최고의 펀치를 가졌던 조지 포맨에게 도전했다가 일본 도쿄에서 2회전까지 무수히 터지시고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구원을 받은 킹 로만이라는 권투 선수가 아십니다. 바로가 극구를 당하는 겁니다. 바로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지위에 있는 겁니다. 안드로포프 더하기, 레이건 더하기, 김일성 더하기, 모든 지금 역사상에 존재하는 모든 최고의 실력가들 합친 것만큼 쓸데입니다. 전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로마 시대의 승자보다도 강합니다. 알렉산더보다도 강할 때입니다. 바로란 그 시대 전 세계 문명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하나 뺏은 것 때문에 밤새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퍼컷에 아래컷에 이게 어떻게 된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번엔 레프트 라이트 다시 이렇게 됐다가 마이크 말고 바로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다 데리고 가라.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혹시라도 뭐가 또 남았을까봐 금은 보화를 문통에 펼쳐버립니다. 얼른 가라 얼른.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터졌다를 압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이 믿음과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눈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로가 이렇게 터지시느냐 말이에요. 하여튼 다음날 만나보니까 얼마나 밤에 터졌는지 이 산봉이라고 이 산봉우리 사이에 골짜기가 없어졌더라 말이에요. 평평해지셨어요. 후라이팬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믿음을 도박을 하듯이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믿음은 꺼내놓는 도박이 아닙니다. 어디가 걸어놓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넘치신 사랑의 열심입니다. 그 설득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한 얘기 중에 가장 설명 잘 못하는 믿음의 설명이 이겁니다. 믿지 않고서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일단 믿어놓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할 때 좌석버스 42번을 타시죠? 그때 그 운전사를 믿고 타지 않습니까? 그분이 혹시 가다가 천호동으로 가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신세계로 나갈 걸 여러분이 믿고 타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말고 여러분이 잠수교 위를 2층 난간을 통과하시면서 반포대교를 건너가시면서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일단 믿어놓고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설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확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2층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그게 무너지지 않을 거를 믿고 올라서신 것입니까? 척 보고 아십니까? 그거는 컴퓨터에 나올 필요도 없는 저 뒤에 있는 게 됩니다. 척 보는 삼천리 아닙니다. 이게 왜 무너져요? 왜 미쳤다고 무너져요? 이 튼튼한 기둥과 이 돌로 쌓는데 이건 수학이에요.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인격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어버렸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축복을 줬다. 이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왜 알아서 뭐 어디다가 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만큼 이것이 가장 멋있고 명확무장하게 나타난 예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로마서 4장을 할애하여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 믿음이냐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그 설득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은혜롭게 받는 겁니다. 먼저 내놔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상거래가 아닙니다. 말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채점을 합니까? 채점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넣으셔야 되고 키우셔야 되고 열매 맺히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아브라함은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위해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터지자 아브라함은 그의 전 생애 중에서 가장 놀랐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의 믿음은 드디어 첫 눈을 뜹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됩니다. 그가 감히 롯과 헤어지자는 결정을 합니다. 너는 너 갈 대로 가라. 우리가 싸울 필요 없다. 네가 이리 가면 난 우리 가겠다. 대단한 결정입니다. 그가 기근 때문에 애국가정으로 갔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이제 무엇을 믿고 무슨 배경으로 네가 이리 가면 난 우리 가고 네가 저리 가면 난 우리 가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근에 쫓겨 애국까지 갔던 자가 거기서 지금 방금 올라왔어요. 이 결정을 드디어 합니다. 거기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실 분이구나. 어쨌든 바로보다 바로보다 세구나. 그것 배우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14장까지 그냥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롯이 사로잡힌 것을 보자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갑시다. 가서 실제로 싸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껌뻑 죽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란생활과 애굽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가야 되지 않을 걸 알면서 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간섭하고 오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나 그 수준이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도 심지 않고 거두시는 분 아닙니다. 되지 않은 것을 미리 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그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갈 때까 갔다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라 합니다. 5달란트 받으니까 5을 남기고 2달란트 받으니까 2을 남깁니다. 하나 받으니까 말을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요. 저는 주인이 굳은 사람인 것을 압니다. 제가 이것을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찌하여 별이라도 취할 수 있게 은행에다 맡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주지 않은 것으로 남기라 그러지 않습니다. 줍니다. 5을, 2을, 1을. 그것은 이 시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5만큼, 2만큼, 1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득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라고 알게 하신 부분만큼은 여러분의 책임의 한계입니다. 하나 맡기고 5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맡기지 않고 찾지도 않으십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런 시점에서 무너집니까? 우리는 경쟁 상태로 쭉 연결을 해놔요. 모든 신앙은 완벽을 꺼내 놓는 것으로 비교를 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 그림.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내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돈을 쪼개서 쪼개서 살고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이사까지 내놓으라고 하실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갈대아 우리에게 우린 목을 부여졌고 내 아들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전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자식들 다 모여라. 하나님 어느 것부터 원하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성장을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올라가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기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지 어느 부분이 취약점인지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한 경청이 없습니다. 의욕만 충만합니다. 의욕으로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의미입니다. 의욕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의욕은 잘 다스려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청춘이란 그 넘치는 정열이 지혜로 다스려지지 않는 때입니다. 나이가 드셔서 늙었다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이런 얘기입니다. 다스릴 지혜는 충만하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정열이 없는 때입니다. 정열이 있으니까 지혜를 요구하십시오. 지혜가 있으십니까? 정열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큰 이슈가 언제나 이겁니다. 연애입니다. 젊은이들 연애 참 화끈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약을 올립니다. 이 표현이 좀 거칠지만 적절합니다. 너희들은 마치 통닭을 기름 뿌려서 불태워갖고 구워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구나. 기름 냄새나고 홀딱 차서 먹을 게 개뿔도 없습니다. 결혼을 해둬라. 그것은 솥에다 넣고 은근하게 30년 동안 고운 백숙이니라. 뼛속까지 익어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해요? 홀딱 기름 붓고 와갖고 하나님 태우소서. 온기로 화형식을 해요. 펄떡펄떡 뛰고 다녀요. 이래서 제일 답답하고 그 안된 그 뭐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비온 날 반가워하는 찹쌀개입니다. 그렇죠.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어가지고 하얀 와이셔츠 품 속에 뛰어든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은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한 교회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서로와 서로의 도움을 위해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상처받는 건 언제나 이 삽살개 때문입니다. 모두가 의욕에 충만합니다. 기름 줄줄 붓고 다니죠, 한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진흙탕에 범벅을 해갖고 와서 늘 품속에 뛰어들죠. 의욕은 다 좋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실 수가 없나이다. 단, 모르셨나이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남을 비교하기 이전에 스스로에 대해서 이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게부터 이삭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고 명심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애 맨 마지막에 요구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애굽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직접 경험시켜주기보다는 옆에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지도 모릅니다. 옆에 말씀이 인지하여 참으로 힘차게 사는 믿음의 영으로 말미암아 도전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옆에서 누가 하나님 믿지 않고 도망갔다가 홀딱 부러져갖고 뼈 하나가 서로 연결된 것이 없이 터져갖고 돌아오시는 분은 교회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일을 볼 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쉽게 넘겨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가 바로입니다. 여러분은 그 옆에 서 계신 아브라함입니다. 거기서 눈을 뜨십시오. 말로 해서 안 되면 드디어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어지간히 대서도 안 되면 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가지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죽도록까지 때리는 한이 있어도 이 버릇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 때가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말로 하시기도 하고 손을 떼시기도 합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외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그 일이 실제적으로 떨어지기까지는 납득을 하지 않으려는 죄악의 게으른 본성이 있습니다. 말로 해서 안 돼서 꼭 손으로 맞고야 돌아오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가 맞는 걸 보고 돌이킨 아브라함은 역시 잘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반응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별일이 없으십니까? 그만 해도 별일이 없으십니까? 저도 말고 다음 철야 기도회에 한번 와보십시오. 거기에는 그랬다가 맞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상처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앞에 간증해 줄 사람들이 손가락이 모자라게 모일 겁니다. 거기서 깨우치십시오. 나의 애굽 생활을 가능한 한 짧게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신앙 길은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빨리 깨닫느냐가 관건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이미 창세기 15장에 가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17장에 벌써 가신 분들도 있고 22장에 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그래서 믿음이 쌓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 그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설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눈물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자비와 그러나 끊이지 않는 열심으로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그 경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아브라함의 애굽 생애를 같이 나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 도달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납득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묵히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우리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이외에 아무 말도 필요치 않은 자를 가르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친히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주의 손안에 있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태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이제 도우시옵소서. 우리로 우리 옆에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심 앞에 무릎 꿇어 항복하는 시간이 빨리 오는 축복이 있기를 먼저 구합니다. 나의 생애, 나의 형편, 나의 나된 것, 아니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나의 친구들, 그리고 지금의 나의 형편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길 앞에서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큰 안심과 위로와 사랑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